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다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구약의 것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너 자신처럼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시작은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도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간 뒤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나갔을 때 그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고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끼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내 이웃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할 때에 바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고 드러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믿는 거,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손해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25년도 더 된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당신이 전도사라면, 그때 전도사였는데 당신이 전도사라면 내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전도사였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막 결혼하면서 조그만한 콘도를 하나 사가지고 살았어요, 아내하고.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어요. 노스웨스턴에서 박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왕 공부하는 거 학교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다 얘기해서 동의하고 그 집을 팔았어요. 클로징을 했어요. 여러분, 클로징을 하면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집에 대해서 뭐 하자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거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안 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클로징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인스펙션을 잘해야죠. 그래서 팔기 전에 그분이 와가지고 사는 분이 얘기해가지고 뭐 봐가지고 인스펙션도 하고 뭐뭐 해가지고 돈도 좀 깎아주고 뭐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구석에 곰팡이가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그거를 해결하래요. 아니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미 다 우리가 서로 도장을 다 찍고 끝났는데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곰팡이를 갖다가. 그럼 제가 클로징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전도사는 아니었고 하다가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였는데 내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전도사였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품들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곰팡이가 아니라 이게 그 욕조에 이렇게 한쪽 그 샤워하는 것에 좀 물이 이렇게 잘 여름이었고 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때가 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치약 뭐 약 사가지고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좀 젊어서 집사님 나도 당신이 집사님이라는 거 아는데 집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내가 전도사라는 거 해가지고 와서 다 클로징 끝났는데 이거 하라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됩니까? 라고 하고 왔어요. 좀 안 했으면 멋있게 왔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장로니까 뭐 권사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또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사랑해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실망을 합니다. 내가 100을 주면 뭐 7, 80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 뭐 11조로 좀 그렇고 한 20% 정도만 돌아와도 내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100을 주었는데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까? 주고받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그래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퍼주기만 하고 하나도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지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내가 주는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는 사랑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 또 목회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성도들한테 받아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면 목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받음의 대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가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 간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아내의 행실, 아내의 어떠한 태도는 제자의 삶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베드로전서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게 아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서로 양방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삶, 제자의 삶과 상관없습니까? 아내의 삶, 제자의 삶과 상관없어요?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피곤한데, 할 일 많은데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답게 드러나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아내의 행실, 남편의 행실, 상대방을, 남편을,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좀 기분 나쁘면, 서운하면 그것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냐면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 어떨 때는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어야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최고의 섬김은 정말 발을 씻겨주는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을 때 상대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 분은 감사하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안 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섬기는데 변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했는데 안 변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사네, 안 사네.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당신은 안 변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씻겨주고 몇 번 씻겨줬는데 내가 100번을 씻겨주면 한 번은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